VOA 세계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전승일인 오는 9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끊을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자 이탈리아 코리에레 델라 세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면담 당시 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르반 총리가 당시 자신에게 러시아인들은 계획이 있다며 5월 9일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최근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배경도 설명이 된다며 왜냐하면 돈바스뿐 아니라 크림반도, 오르사 등 모든 것을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으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화를 위한 의지가 충분하지 않다면 나는 비관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여전히 답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설사 이 만남을 당장 가질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대화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엄청나게 잔혹한 사태를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크라이나 수도 크리우는 당장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스크바로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9일 우크라이나에 정식 선전포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오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예비군의 완전 동원을 염두에 둔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미국과 서방국 정부 관리들은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내년 5월 9일을 나치 독일을 상대로 한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자축하는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서방 관리들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의 중요한 상징성과 선전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내 대대적인 군사적 목표 달성을 선언하거나 적대 행위를 크게 늘리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방국 관리들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9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정식 선전포고를 할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침공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말 대신 특별군사작전임을 강조해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에서 배운 모든 교훈을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어젯밤 화상연설에서 나치 독일의 지도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에게서 유대인의 피가 흘렀고 반유대주의 성향이 가장 강한 이들은 주로 유태인들이라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지난 1일 발언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이 같은 반유대주의 발언은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잊었거나 아니면 아마도 그런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치 독일에 승리한 전승절을 앞두고 어떻게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지 반문하며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 최고위 외교관이 나치 독일의 범죄에 대해 유대인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살아있는 고령 환자를 사망한 것으로 착각해 시신 가방에 넣는 사건과 관련해 어제 관린 4명을 해고했습니다. 앞서 중국 상하이의 한 복지시설에서 살아있는 고령 환자를 사망한 것으로 착각해 운구용 가방에 넣어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영상에는 방호복을 입은 장례식장 직원들이 고령의 환자를 담은 가방을 열던 중 환자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논란이 커지자 상하이시 당국은 사건과 관련된 5명의 관리와 1명의 의사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당국은 상하이 푸토구 민정국 국장을 당 기율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민정국 관리와 복지시설 관리자 등 4명을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정한 의사는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사의 공동창업자 빌 게이츠 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최악의 상황이 아직 안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씨는 1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감염병이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하고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변이를 만들어낼 위협에 처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는 파멸과 절망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이 세계적 대유행병의 최악의 상황을 아직 못 봤을 위험성이 5%보다 훨씬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3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조짐에 대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하고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북한 비핵화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북핵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재개 움직임에 대해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고 최저기온은 2도에서 16도, 최고는 15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조짐에 대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불법적 무력 사용과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핵시설 동향을 주시하면서 핵기업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보이면서도 대화에 열린 입장임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실 관계자는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갱도를 복구하는 정황이 계속 포착되는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평화와 안보 그리고 세계 비확산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을 억제하고 불법적인 무력 사용을 막아내며 북한의 가장 위험한 무기 프로그램의 범위에 대처하는 한편 무엇보다 미국인과 파병 병력, 동맹을 안전하게 하는 데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서는 지난달 28일 북한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는 위성사진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 같은 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도 인공위성 사진을 바탕으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하기 위한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단발성 대처가 아닌 미국의 적극적 위협 감소 노력을 설명해달라는 요청에 미국은 대화에 관여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며 긴장 고조의 책임을 북한에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를 품고 있지 않으며 전제 조건 없는 만남에 여전히 열려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또한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처하고 이미 시행 중인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 같다며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잘리나 포터 국무부 부대변인은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등 핵실험 준비 정황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북한이 몇 달 안에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보도를 알고 있다며 북한이 안정을 해치는 추가 행동을 자제하고 대신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에 관여하는 것을 선택하길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소원입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오늘 완전한 북한 비핵화 등을 목표로 담은 국정과제들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새 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운영원칙, 국정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과제들을 공개했습니다. 인수위는 외교안보 최대 현안인 북핵 문제에서 북한 비핵화 추진을 국정과제로 명시하며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는 원칙과 일관성이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며 미한 간 긴밀한 조율하에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전략적 셈법을 변화시키기 위한 대북 압박수단도 강력하게 가동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 등을 한국이 주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내정된 김태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입니다.
북한이 협상에 응할 것이냐, 이것도 지금 점점 확률이 적어지는 마당에 우리가 비핵화 협상 계획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겠지만 이 협상이 시작되지도 않거나 시작되더라도 다시 공전할 확률이 큰 상태에서는 여러 가지 입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면서 비핵화라는 큰 패러다임을 틀을 유지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의 획기적 보강도 국정과제로 명시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정립됐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라졌던 한국형 3축체계 용어가 부활했습니다. 한국형 3축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선제 타격 능력인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대량 응징보복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 증강 계획입니다. 다만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위해 공약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는 국정과제에서 빠졌습니다. 김태효 위원은 이미 배치된 사드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데도 시간이 걸린다며 추가 배치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관계나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 것인지가 나오지 현 상태에서 아직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사드가 정상화도 안 된 상태에서 두 단계 건너뛰어서 배치를 47일 동안의 인수위 계획에 넣기에는 좀 빨랐다. 앞으로 계속 안보 상황을 보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수위는 대신 북한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 방어 개념과 체계 발전과 기술 도약적 무기 개발을 추진하겠다며 한국형 아이언돔이라고 불리는 장사정포 요격체계의 조기 전력화를 통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와 통합해 다층 방어망을 보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동맹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구상도 내놓았습니다. 중단된 미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 실질적 재가동을 통해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공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미국 확장 억제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입니다. 아울러 연대급 이상 미한 연합 야외 기동훈련을 재개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규모 실기동 방식의 미한 연합훈련이 재개되는 것은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인수위는 남북경제협력 로드맵을 제시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맞춰 남북한이 추진할 수 있는 경제협력 청사진을 내놓은 겁니다. 인수위는 남북 공동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해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경제협력 비전을 제시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프라와 투자 금융, 산업기술 등 분야별로 남북 경제발전 계획을 종합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이를 추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인당 주민소득을 3,000달러까지 올려주겠다는 과거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 기조와 비슷하지만 선비핵화보다 단계적 접근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보다 유연한 방식이라는 평가입니다. 인수위는 북한과의 대화의 문을 열어두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화 물꼬를 트는데 인도적 대북 지원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는 인도적 지원은 조건 없이 실시하겠다며 북한이 호응한다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긴급 지원과 식량난과 수해 긴급 구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인도적 지원에 있어서도 물자들이 북한 주민에 제대로 전달되는지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는 원칙도 제시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등 북한 주민 인권 문제 개선과 먼저 온 통일이라는 차원에서 탈북민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확충하는 방안 등도 통일부 관련 국정과제로 포함시켰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 국방부는 강화된 대북 정보 수집 활동과 탄도미사일 방어 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은 정보를 더 지능적으로 얻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으며 한국 정부와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응해 지난 3월 상향 조정한 북한 정보 수집 활동과 탄도미사일 대비 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ou saw us talk about increased ISR capabilities that we were going to be applying in the wake of these now multiple recent tests by the North Korean and we're North Koreans and we're still doing that.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인도태평양 사령부가 지난 3월 북한의 미사일 무력 도발 증거와 관련해 감시와 정찰 활동을 강화하고 미사일 방어 대비 태세를 상향 조정한 조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더 나은 정보를 더 지능적으로 얻고 이를 한국 정부와 공유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nd we're constantly looking for ways to get smarter and to get better information as well as to make sure we're sharing that with the South Koreans.
앞서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지난 3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감시, 정찰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영내 탄도미사일 방어병력의 대비태세를 높일 것을 7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 방위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강조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모두 13차례에 걸쳐 탄도 또는 순항미사일 발사와 방사포 사격 등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지난 3월 24일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를 4년여 만에 재개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북핵수석 대표들은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재개 움직임에 대해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그러나 북한 도발의 이유와 한반도 긴장 고조 책임을 놓고 시각차도 드러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중국 측 북핵수석대표인 류 샤오밍 한반도 사무특별대표가 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측 북핵수석대표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습니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노 본부장은 북한의 일련의 미사일 발사와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등 최근 동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북한이 추가 상황 악화 조치를 자제하고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중국이 건설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 제재 논의에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적극적으로 임해달라는 취지의 요청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류 대표는 한반도와 영내 정세 안정을 위한 유관국 간 긴밀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표하고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는 중국 측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도발에 나서는 근본 원인인 안보 우려 해소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전략적 소통을 지속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류 대표는 협의 후 기자들을 만나 한반도 정세에 새로운 변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우리는 공통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변화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잇단 미사일 발사로 정세가 악화된 상황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는 관측입니다. 류 대표는 노 본부장과 많은 공감대에 이르렀다면서 한중 간에 공통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추진하고 한반도의 안정을 이루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문제는 여전히 정치적으로 공동의 노력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정치적 해결의 궤도에 놓여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비핵화가 목표임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북한 책임을 언급하진 않은 겁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 시위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지만 공동의 노력을 통한 정치적 해결만을 언급한 류 샤오밍 대표의 발언은 그 책임을 북한에만 돌릴 수 없다는 의사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류 샤오밍 발언은 현재 북한이 모라토리움을 깨고 공세를 강화하고 긴장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책임을 묻는 내용은 읽히지 않습니다. 대신에 한반도의 및 영내 정세 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것은 중국이 늘 얘기하는 쌍중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전반적으로 북한의 입장을 상당히 반영하고 북한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 좀 더 방점이 찍혀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류 대표는 앞서 지난 1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면서도 최근 북한의 핵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데 대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움직임도 반대한다며 미북 간 진지한 대화 참여,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등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의 핵 보유, 나아가 핵 능력 고도화는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을 부를 수 있는 중국에게도 외교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그렇다고 미중 전략 경쟁으로 북한과의 우호관계 강화가 필요한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말했습니다.
류 샤오밍의 방안은 북한의 행동을 간접적으로 완화시키고 억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의사표현보다는 상황 악화를 최소한 방지하려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조 박사는 중국으로선 미한동맹 강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윤석열 새 정부 출범 또한 전략적으로 중요한 변수라며 류 대표의 이번 방안은 북한은 물론 한국 새 정부에게도 견제 메시지를 보내려는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류 대표는 3일 오후엔 통일부에서 이인영 장관 예방, 최영준 차관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아울러 4일 오전에는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후보자는 최근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에서 만난 바 있습니다. 류 대표는 같은 날 오후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을 만나고 방한기간 새 정부의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내정된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와도 회동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전술 핵무기 실험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이 전망했습니다. 핵무기 소형화를 목표로 최소 2, 3회 실험을 감행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복구 중인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전술 핵무기 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 전문 매체인 38로스가 위성사진을 토대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3번 갱도가 최대 50킬로톤까지 폭발을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반적으로 전술 핵무기 폭발 규모가 최대 20킬로톤 미만인 만큼 전술 핵 실험이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게 가장 논리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실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t is sure that if now that they are miniaturizing their nuclear weapons, they need to do tests, I think.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기반의 두 가지 유형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며 이 두 가지 유형 모두를 소형화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처음 설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핵무기를 만들고 싶어 할 것이라면서 이런 이유 북한이 향후 최소 두세 차례 전술 핵무기를 위한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 핵무기를 실험하기 원하는 이유는 핵탄두 소형화가 이루어지면 더 적은 양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 핵물질을 사용해 더 정교하고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공언한 대로 핵탄두 소형화라는 과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술 핵무기 개발 시험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전술 핵시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과도 연관되어 있다며 여러 개의 핵탄두를 도입하고 ICBM에 장착하기를 원하는 김 위원장으로서는 핵탄두를 더 작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nd the other reason for that is this is also to do with that now he talks much about the
하이노넨 연구원은 탄두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운반 수단에 장착할 수 있도록 경량화와 함께 탄두 직경을 작게 하는 실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까지 ICBM 등 다양한 사거리에 탄도미사일 시험을 이어온 북한이 다음 단계로 탄두에 장착할 전술 핵무기 실험에 집중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실험한다는 것은 북한의 핵 관련 기술이 더욱 정교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북한은 지난 6차 핵실험까지 결과와 재능 있는 과학자들을 바탕으로 핵 기술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다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현재 복구 중인 3번 갱도에서 핵실험을 실시하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갱도 내부의 정확한 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모두 추정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성사진 분석 결과 갱도 공사를 위한 장비의 움직임 등 아직 중요한 작업이 더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핵실험까지는 최소 몇 개월의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로스는 최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의 지형과 지질, 갱도 내부 설계 등을 바탕으로 핵실험 시 현재 복구 중인 3번 갱도가 견딜 수 있는 폭발 규모를 추정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이 위치한 만탑산의 안반과 토사량의 깊이를 분석한 결과 두 갈래로 나뉜 3번 갱도가 각각 50킬로톤씩 총 120킬로톤까지 폭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3번 갱도의 두 갈래 길 중 한쪽에는 최대 600m의 안반이, 다른 한쪽에는 최대 450m의 안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6차 핵실험 당시 사용된 2번 갱도의 800m 안반보다는 더 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파악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의 복구 상황으로 볼 때 지난 2017년 9월 이뤄진 북한의 6차 핵실험 당시에 약 250킬로톤 규모의 폭발은 불가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김 위원장이 북한의 전술 핵무기나 기타 전략 무기를 완전히 무기화하고 신뢰성을 검증하려 한다면 현재 3번 갱도를 사용 가능한 형태로 복구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이 3번 갱도를 서쪽으로 더 깊이 파들어간다면 최대 282킬로톤 규모의 핵실험도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하지만 추가 굴착이 필요해 외부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제적 핵공격을 시사한 데 대해 한반도 내 힘의 균형을 바꾸려는 시도로 해석했습니다. 다만 선제적 핵공격은 북한 정권의 파멸 등 걷잡을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만큼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한국 등의 핵무장을 자극할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선제적 핵공격 가능성을 잇따라 언급한 것은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바꾸려는 시도라고 풀이했습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2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김정은이 한국에 우리는 핵 보유국이지만 당신은 아니며 이것은 결국 우리 조건에 따라 통일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정권 생존을 위한 보험뿐 아니라 한국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이용해왔다고 리비어 전 차관보는 덧붙였습니다. 지난 30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군 장성들을 노동당 중앙위 본부 청사로 불러 격려하는 자리에서 선제적 핵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지난달 25일 열병식 연설에서는 우리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탄하려 들 경우 핵을 쓰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머지않아 7차 핵실험에 나선다고 해도 놀라운 일은 아니라며 북한이 언급한 근본 이익이라는 수소화에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Kim Jong-un wants us to believe that North Korea is developing some kind of battlefield or tactical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Because as you know, the US and the ROK have massive
세이모 전 조정관은 2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정은의 그 같은 수사는 정치전쟁 전략의 일환이라며 실제 전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언가 혹은 전술핵무기 역량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의 재래식 무기 역량이 북한에 비해 월등한 만큼 북한이 재래식 전력의 약점을 보완할 방법 가운데 하나는 전술핵무기 위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오랫동안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선제적 핵공격 위협을 가해왔지만 점차 높아지는 북한의 위협 수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현재 한국과 일본, 미국에 대한 선제 핵공격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한일 3국이 미사일 발사대 수를 줄일 수 있는 공격 능력뿐 아니라 충분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그러면서 지난 한국 정부는 일본과의 역사 문제를 북한 위협에 따른 자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보다 우선순위에 뒀다며 미사일 방어체계를 보다 포괄적인 연합국 미사일 방어체계로 통합해 북한 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숙임 랜드연구소 정책분석관은 북한이 선제적 목적으로 핵무기를 사용하려던 속내를 점차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핵무기가 자위적 성격이라는 점을 강조해왔지만 계속 이를 개발하고 시험하며 핵과 미사일로 미국과 영내에 위협을 가해왔다는 지적입니다. 숙임 연구원은 지난 몇 년 동안은 의도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을지 모른다며 하지만 이제 무기 프로그램이 충분히 진전됐다고 평가한 북한이 핵무기의 선제적 계획에 대해 과거보다 분명하게 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선제적 핵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북한의 선제적 핵무기 사용은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며 김정은도 이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으로 한국을 선제 공격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리비어 전 차관보는 기술적 의미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미국이 동맹인 한국에 대한 즉각적인 방어에 나설 것이라며 김정은의 목표가 정권의 종말이 아닌 정권 보전인 만큼 자살 행위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김 위원장이 선제적 핵공격에 나서는 경우는 내부적이나 외부적으로 위협을 받을 경우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he's only going to use nuclear weapons under two conditions. And that's if he feels that he must go to war against South Korea because he has no other option and because he is failing and he is under threat either internally or externally in the north.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우리가 내부적 위협을 초래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외부적 위협도 하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이 대량 살상 무기를 사용하거나 한국을 공격하지 않는 한 우리는 북한을 공격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 위협이 실질적 공격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영내 긴장을 고조시켜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각국의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랜디 연구소의 수김 분석관은 북한의 수사와 맞물린 향상된 무기 역량은 한국과 일본의 불안감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각국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과 일본이 핵을 보유할 수 있는 더 큰 명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 김 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미한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켄고스 미국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국장은 만일에 있을 한국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 시 한국은 미국과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하며 이는 북한 정권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도 북한이 외교보다 무력 도발을 선택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 일본과의 협력 속에 억지력과 방어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So I think that President-elect Yoon is right to talk about the U.S. and the ROK looking at steps to enhance their deterrence and defense. And that means resumed military exercises.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한 간 대북 억지력과 방어력 증진을 언급한 것은 올바른 것으로 이는 미한 군사훈련 재개를 의미한다는 겁니다. 또한 미사일 방어 증진을 위해 또 다른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를 고려할 수 있으며 미한일 간 영내 미사일 방어 협력과 관련한 공간이 있을 것이라고 세이머 전 조정관은 말했습니다. 세이머 전 조정관은 따라서 실제로 한반도 내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을 상대로 어떤 역량을 사용할 수 있을지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이 외교를 재개하기 전까지 미국과 한국이 실행할 수 있는 방어와 억지를 위한 협력은 많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영미권 5개국 정보 동맹 Five Eyes 회원국인 뉴질랜드가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에 대한 국제적 감시 노력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의 발전에 대한 우려도 표시했습니다. 박동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질랜드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5차례에 걸쳐 북아시아에 해상 정찰기를 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밝히면서 가장 최근의 해상 정찰기 배치는 지난해 11월 이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변인은 북한 불법 환적 의심 사례에 대해 뉴질랜드는 평가를 위해 유엔 전문가 패널과 영국 합동군사연구소에 제재 회피 의심 사례 사진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전문가 패널과 영국 합동군사연구소는 특정 사례가 북한과 관련돼 있는지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 분석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유엔 전문가 패널 보고서는 확인된 북한의 유엔 안보리 제재 회피 사례에 대한 추가 분석을 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최근 열병식과 관련해선 뉴질랜드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능력 개발에 집중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탄도미사일 기술의 사용과 개발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뉴질랜드는 북한이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추가 실험을 자제하며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외교적 대화에 복귀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 지난해 10월 잠수함에서 수중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미니 SLBM 등과 관련해선 유엔 안보리 결의가 탄도미사일 기술의 사용과 개발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뉴질랜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 발전에 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국제 안보에 항상 존재하는 도전 과제로 남아있다며 뉴질랜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세계 핵 군축과 비확산 체제를 오랫동안 지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의미 있는 외교적 대화로 복귀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를 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뉴질랜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VUE에 보낸 이메일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 비핵화를 목표로 유엔 안보리 결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집단적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질랜드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등으로 이뤄진 5개국 간의 기밀정보동맹체인 파이브아이즈에 지난 1956년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들 국가들과 긴밀한 군사협력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BUE 뉴스 박동정입니다.
한국 정유회사 SK에너지의 유류 만 톤이 북한에 유입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사측이 적절한 주의 의무를 이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체가 없는 회사와의 거래였다는 점에서 SK 측이 미국 재무부 등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최근 북한으로 유입된 유류의 공급업체로 지목된 한국 SK에너지의 제재 위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외교부는 SK에너지의 대북 유류 반입과 관련한 BOA의 질의에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연례 보고서 작성 당시 전문가 패널이 국내 정유회사에 관련 질의를 보냈고 동 회사는 이에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외교부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정유회사가 제3국 회사에 판매한 정유 제품이 해상 환적을 거쳐 북한에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과정에서 적절한 주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BOA는 최근 공개된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정유회사인 SK에너지의 타이완 지사가 타이완 청춘해운의 페이퍼 컴퍼니인 에버웨이 글로벌과 약 만 톤의 유류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후 이 유류는 지난해 3월과 4월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내척에 북한 선박으로 옮겨져 결국 북한으로 반입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특히 매매 계약 당시 타이완 회사 측은 해당 유류의 목적지를 공해상으로 지정했지만 SK에너지 측이 그대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으로 유류가 넘어가도록 도왔다는 비판이 제기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는 SK에너지 측이 적절한 주의 의무를 기울인 사실을 강조하며 사실상 제3국 회사의 제재 위반 행위에 더 무게를 실은 겁니다. 하지만 외교부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 SK에너지가 미국 정부나 유엔 안보리가 권고한 수준의 주의 의무를 지켰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재무부는 지난 2019년 국무부, 미 해안경비대와 합동으로 발표한 북한의 불법 선적 행위에 대한 주의보와 2020년 내용을 보완한 주의보를 통해 각 정유회사의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주의보는 정유회사들이 북한 유조선에 유류를 공급하지 않기 위해 공급망에 속한 회사들의 실사를 의무화할 것과 선박과 화물, 출발지, 도착지, 그리고 거래 상대편 당사자를 포함해 관련 항해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검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SK에너지 측이 거래한 에버웨이 글로벌은 문제의 유류를 최초 선적한 선박 선와드호의 운영회사인 청춘해운의 페이퍼 컴퍼니로 알려지면서 SK에너지가 거래에 좀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문가 패널은 청춘해운이나 청춘해운 관계자가 에버웨이 글로벌을 비롯해 오션 에너지 인터내셔널, 선와드 마린, 트럼프 마린 등 모두 8개의 회사와 유사한 주소와 연락처를 공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에버웨이 글로벌과 선박의 운영회사 청춘해운 등의 연락처 대조 등을 통해 페이퍼 컴퍼니 여부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에버웨이 글로벌이 유류를 구매하면서 최종 목적지를 공해상으로 지정한 점도 SK에너지가 애초에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을 비껴갈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라는 게 해운업계 전문가의 지적입니다. 재무부의 권고대로 관련 항해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검토했다면 여러모로 수상한 상대와의 불투명한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또 문제의 유류가 판매된 타이완 인근 해상은 북한의 선박 간 환적이 빈번하게 벌어지던 장소로 재무부는 주의보를 통해 이 일대에서 벌어지는 거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SK에너지의 이번 거래는 북한이 연간 허용치의 약 6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를 밀반입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북한의 반입 가능한 정제유를 연간 50만 배럴, 톤으로는 약 6만 2,500 톤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한국 외교부는 최근 2, 3년 사이 한국 회사 소유의 선박 최소 6척이 북한으로 매각된 것과 관련한 BOA의 질의에 중고 선박의 북한 반입과 관련해 해수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유관업계에 안보리 결의 내용을 안내하면서 결의 위반 활동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며 중고 선박 판매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BOA는 선주와 운영주가 모두 한국 회사인 리용호가 2019년 12월 한국 인천항을 떠난 지 불과 9일 만에 북한 송림항에서 포착되고 이후 북한 자성무역회사 소유의 도명호가 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유조선인 오션스카이호와 신평5호, 지유안호, 수령산호 등도 한국 깃발을 달거나 한국의 해운회사가 타국 깃발을 달고 운영 중인 선박이었지만 2019년과 2020년 사이 집중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2019년 3월 한국에 입항하면서 차항지, 즉 다음 목적지를 북한으로 보고했던 뉴콘크호는 한국 정부의 별다른 조사 없이 출항한 이후 현재까지 수십 건의 대북 제재에 관여한 유조선으로 남아있습니다. BOA 뉴스 함자입니다.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차기 윤석열 한국 정부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추가 배치 등 미국과 적극적인 미사일 방어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밝힌 이른바 사드 3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된 주권 문제를 중국에 승인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자는 2일 VOA에 한국의 차기 윤석열 정부가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 등과 관련해 선거운동에서 밝힌 대로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선거운동 기간 미사일 방어 문제는 북한의 고조되는 미사일 시험 발사가 제기한 국가 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중국의 승인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빅터 차 한국 석자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입장에서 흔들린다면 그땐 중국이 한국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고 만약 확고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중국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 석자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를 한국에 반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결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런 흔들림이 한국에 가혹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중국에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차 석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국가 안보를 기반으로 이 점을 확고히 하고 아이언돔과 추가 미사일 방어 능력 그리고 미국, 일본과 협력 등의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가 미사일 방어를 압도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역량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는 전구 미사일 방어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은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 시위의 대상이 된 성주의 사드 배터리 공급과 운영을 정상화하길 희망하고 한국과 더 많은 미사일 방어 협력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강화와 함께 사드 추가 배치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언급한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화를 하지 않겠다는 중국과의 이른바 사드 3불 약속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선인 측은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3불에 대해선 약속과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철회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어떠한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전직 관리 등 미국의 전문가들은 사드 3불이 제안한 미국 등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 등은 한국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주권 안보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이른바 사드 3불 양해는 동맹의 관점, 한국이 자신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한국의 주권적 관점에서도 큰 실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문재인 정부조차도 최근에는 이 점을 인식했다며 청와대도 이것이 중국 정부와의 공식 합의라는 주장에서 뒤로 물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기 윤석열 정부의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그런 합의는 없으며 차기 정부는 자국 방어에 대해 실용적, 기술적, 주권적 기준에 따라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점을 강화했다면서 그래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또 미국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조약 의무가 있다며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선 한국은 기존의 미국 미사일 방어 시설이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점증하는 위협, 특히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과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위협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 등 사드 3부를 철회하는 것이 두 나라 안보에 최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Yoon administration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may want to countermand those three no's because it is really in the best interest.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아무리 해도 미사일 방어를 충분히 갖출 수는 없다며 공격용 미사일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쉽고 그것을 막는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미한 그리고 미한일 3국이 미사일 방어 역량 통합에 대해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사일 방어,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레이더, 정보 공유 시스템, 표적 지정, 미사일 요격 등에서 통합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 일본 그리고 여기에 주둔한 미군을 방어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문재인 현 정부도 사드 3불과 관련해 중국과의 합의가 아니라는 점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윤석열 정부는 그것이 한국의 주권과 중국의 동맹 북한에 맞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러한 약속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특히 한국과 일본, 미국은 물론 영내 다른 나라들과 미사일 방어와 협력, 이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할 통합의 필요성이 2016년, 2017년보다 훨씬 커지고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necessity of missile defense and cooperation with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북한이 미국과 한국 등의 대화와 협상 제의를 거부한 채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해 미사일과 핵 위협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 참여, 미한일 군사동맹화에 대해선 한국의 역대 정부들이 일본과의 역사 문제 때문에 일관되게 이를 거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여러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부분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한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선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 LSM과 요격미사일인 청궁 M샘을 사드의 차선책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Seoul could decide instead that even though it's LSAM and MSAM,
이들 방어망이 사드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여전히 향상시키면서 중국에는 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한국이 이 같은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독재 정권의 경제적 보복이 두려워서 자신의 주권과 국가 안보, 민주주의의 원칙을 폐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어 한국 석좌는 2022년 지정학적 여건이 2017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방어 필요사항에 대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 석좌는 사드가 중국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해야 한다면서 다만 미국은 어느 쪽이든 한국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지만 사드 3불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욱 반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매주 금요일 오전 8시 한 주간의 세계 주요 뉴스와 지구촌 소식을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 네티즌의 관심 키워드
세상을 바꾸는 글로벌 뉴스, 우리 이웃들의 살아가는 이야기 등을 유튜브와 www.voakorea.com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매주 토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워싱턴 톡에서는 한 주간의 북한 관련 핫 이슈를 워싱턴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드립니다. 미국의 다양한 시각으로 한반도 주요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드리는 워싱턴 톡 www.voakorea.com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최저기온은 2도에서 16도, 최고는 15도에서 29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2m, 서해 앞바다 1 내지 2m로 잔잔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고 최저 12도, 최고는 27도, 남포 맑고 최저 12도, 최고 26도, 신의주도 맑고 최저 11도, 최고 21도, 강계 맑고 최저 8도, 최고는 27도입니다. 해주 맑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는 20도, 개성도 맑고 최저 8도, 최고 22도, 사리원 맑고 최저 11도, 최고 25도입니다. 함흥은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는 29도입니다. 장진 맑고 최저 2도, 최고 23도, 해산 맑고 최저 4도, 최고 27도, 원산 맑고 최저 14도, 최고는 28도, 청진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 11도, 최고는 18도입니다. 선봉은 오전에 구름 많다, 오후에 맑아지겠습니다. 최저는 7도, 최고는 15도입니다. 삼지연 맑고 최저 3도, 최고는 21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 동해 전 해역에 맑겠고 물결은 오전 오후 0.5 내지 2m, 동해 먼바다 오전 오후 1 내지 3m로 일겠습니다. 서해 전 해역 역시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 1 내지 2m로 일겠고 먼바다는 오전에 1 내지 2.5m, 오후에는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은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 전승일인 오는 9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끝낼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늘자 이탈리아 코리에레델라 세라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달 말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면담 당시 그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르반 총리가 당시 자신에게 러시아인들은 계획이 있다며 5월 9일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으로 최근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배경도 설명이 된다며, 왜냐하면 돈바스뿐 아니라 크름반도, 오데사 등 모든 것을 우크라이나로부터 빼앗으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평화를 위한 의지가 충분하지 않다며 나는 비관적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전쟁을 멈추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를 방문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여전히 답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이 설사 이 만남을 당장 가질 수 없거나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대화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엄청나게 잔혹한 사태를 막아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는 당장 방문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스크바로 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르면 오는 9일 우크라이나에 정식 선전포고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오늘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예비군의 완전 동원을 염두에 둔 이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미국과 서방국 정부 관리들이 믿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내년 5월 9일을 나치 독일을 상대로 한 2차 세계대전의 승리를 자축하는 전승절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서방 관리들은 푸틴 대통령이 이날의 중요한 상징성과 선전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의 대대적인 군사적 목표 달성을 선언하거나 적대 행위를 크게 늘리거나 또는 두 가지 모두 취할 수 있다고 오랫동안 믿어왔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방국 관리들은 푸틴 대통령이 오는 9일 우크라이나에 대해 정식 선전포고를 할 가능성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침공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말 대신 특별 군사작전임을 강조해왔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에서 배운 모든 교훈을 잊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젯밤 화상연설에서 나치 독일의 지도자였던 아돌프 히틀러에게서 유대인의 피가 흘렀고 반유대주의 성향이 가장 강한 이들은 주로 유대인이라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지난 1일 발언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같은 반유대주의 발언은 러시아가 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잊었거나 아니면 아마도 그런 교훈을 배우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치 독일에 승리한 전승절을 앞두고 어떻게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있는지 반문하며 이 같은 발언은 러시아 최고위 외교관이 나치 독일의 범죄에 대해 유대인을 비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정부도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야이르 라피드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을 용서할 수 없고 놀랍다며 유대인 대학살은 유대인이 저지른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살아있는 고령 환자를 사망한 것으로 착각해 시신 가방에 넣는 사건과 관련해 어제 관리 4명을 해고했습니다. 앞서 중국 상하이의 한 복지시설에서 살아있는 고령 환자를 사망한 것으로 착각해 운구용 가방에 넣어 장례식장으로 옮기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인터넷에서 급속도로 확산됐습니다. 영상에는 방호복을 입은 장례식장 직원들이 고령의 환자를 담은 가방을 열던 중 환자가 살아있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논란이 커지자 상하이시 당국은 사건과 관련된 5명의 관리와 1명의 의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당국은 상하이 푸토구 민정국 국장을 당 기율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민정국 관리와 복지시설 관리자 등 4명은 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의 환자가 사망한 것으로 판정한 의사는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사의 공동 창업자 빌 게이츠 씨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최악의 상황이 아직 안 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게이츠 씨는 1일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여전히 이 감염병이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하고 더욱 치명적일 수 있는 변이를 만들어낼 위협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파멸과 절망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이 세계적 대유행병의 최악의 상황을 아직 못 봤을 위험성이 5%보다도 훨씬 높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게이츠 씨는 지금까지 얻은 교훈이 있다면 선제적 계획과 보호조치가 미래에 맞닥쳐올 세계적 대유행병 상황을 잘 관리하도록 도와줄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 전 세계에 걸쳐 새로운 보건 위협이 포착하고 각국 정부들과 신속하게 질병 예방 조치 등을 조율할 수 있는 국제조사팀을 꾸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동현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